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작하고 제공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1973년 미국 켄터키주 클레이 카운티로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켄터키주로요?
네. 그곳에 있는 한 기숙학교의 복도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죠. 방문은 아예 달려있지도 않고요. 당연히 잠금장치 같은 건 없습니다.
나무 복도 위로 걷는 소리가 들릴 것 같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 복도 위를 서성거리는 아이들이 주머니에 칼을 찔러놓고 다니는 거친 10대 소년들입니다. 얼굴에는 반항기가 가득하고 공기 중에는 아주 짙은 담배 연기,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죠.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군요.
그런데 청취자님, 이 거친 10대들 틈바구니에서 매일같이 100명이 넘는 불량 소년들이 험하게 쓰는 그 화장실, 그 변기를 묵묵히 닦고 있는 작은 동양인 소년이 하나 있습니다. 고작 9살짜리 꼬마입니다.
우리가 보통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 혹은 뭐 IT 업계의 거물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자동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전형적인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뭐 캘리포니아의 눈부신 햇살, 넓은 차고, 아이비리그 교복 같은 거요?
네. 천세들이 모여있는 스탠퍼드 대학의 최첨단 연구실, 뭐 이런 공간들 말이죠. 하지만 방금 묘사해주신 그 켄터키의 화장실은 글쎄요, 그런 전형적인 영재교육의 궤도와는 완벽하게 동떨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생존의 위협이 도사리는 가장 밑바닥에 가까운 곳이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파헤쳐볼 자료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탐구할 자료는 책 젠선 황, 실리콘의 카이사르, 중유랑하는 소년이라는 챕터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챕터죠.
현재 기업객치 3조 달러 규모라는, 사실 상상이 잘 안 가는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한 엔비디아의 수장, 이 IT 거인의 뼈대가 과연 어디서 형성되었는가? 그게 화려한 실리콘밸리의 인큐베이터가 아니라 어쩌다 켄터키 빈민가에 있는 소년원 성격의 대안학교에서 단련되었는지, 그 인과관계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차분하게 추적해보는 것이 오늘의 임무입니다.
사실 한 인간의 철학이나 내면이 형성되는 과정을 제대로 추적하려면요, 그가 처음부터 그런 가혹한 환경에 태어나서 자랐던 것인지, 아니면 그 중간에 모종의 극적인 낙차를 경험한 것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런 험악한 곳에 익숙했던 건지 아닌지 말이죠.
맞습니다. 이 9살 소년이 켄터키의 그 혹독한 현실로 내던져지기 전, 그러니까 유년기 시절을 보면 온도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납니다.
어떻게래요?
1963년에 대만 타이베이에서 태어난 그는 곧 타이난이라는 오래된 남부 도시로 이주해서 자라게 됩니다. 거기는 붉은 벽돌로 지어진 전통 사원들이 있고 골목마다 짙은 향냄새가 배어있는 대만 남부 특유의 아주 따뜻하고 평온한 햇살이 내리쬐는 곳이거든요.
아주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풍경이네요.
네, 그곳은 어린아이에게 세상의 전부이자 아주 완벽한 안전지대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5살 무렵이 되면서 아버지의 직장 문제로 가족 전체가 무덥고 아주 낯선 태국의 방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 평온이 깨지기 시작하죠.
환경이 바뀌는 것 자체가 어린아이에게는 꽤 큰 스트레스일 텐데요. 제가 자료의 시대적 배경을 좀 보니까 이게 단순한 이사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당시 동남아시아 전체가 베트남 전쟁의 포화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던 시기 아닙니까?
또 쿠데타나 정치적 불안이 계속 끊이지 않았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마르겠네요.
그렇죠. 부모에게 그곳은 매일매일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생존의 위협이 도사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만이라도 안전한 기회의 깡, 미국으로 보내야겠다는 아버지의 결단이 서서히 굳어지던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대목의 자료를 보면서 어머니의 행동에 약간, 아니 아주 강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그러셨나요?
아이들이 미국에 가서 살아남으려면 영어가 필수라는 건 당연히 상식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두꺼운 영어 사전을 펼쳐놓고 무작위로 단어 10개를 골라서 그걸 아이들에게 외우게 했다고 나옵니다.
네, 매일 10개씩이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 본인이 영어를 전혀 할 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렇죠. 알파벳도 잘 모르셨다고 하시죠.
발음도 모르고 정확한 뜻도 모르는 상태인데 아이들이 외워와도 발음을 교정해 줄 수가 없었을 텐데요. 이런 방식이 과연 언어 교육으로서 의미가 있었을까 싶거든요. 저는 오히려 잘못된 발음을 뇌에 각인시키는 부작용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사실 완전히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교육 방식이죠. 뭐 언어학적인 관점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교육의 내용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아이의 뇌 구조에 만들어낸 어떤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어머니는 영어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영어를 가르친 게 아니다. 그럼 뭔가요?
아이가 매일 그 낯선 단어 10개를 넣어서 올 때마다 그것이 틀린 발음이든 아니든 간에 넌 해냈다. 넌 완벽하게 이걸 소화했다. 이런 확신을 주입한 겁니다. 무한한 긍정의 피드백이죠.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언어 습득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군요.
네, 언어라는 껍데기를 빌렸을 뿐이죠.
그렇다면 이건 마치 컴퓨터에 정확한 영어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과제가 주어져도 나는 해낼 수 있다. 이런 무한한 신뢰라는 알고리즘 자체를 아이의 뇌 구조에 프로그래밍 한 거랑 똑같네요.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알고리즘을 심어준 거죠.
어떤 낯선 환경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뭐랄까 일종의 근거 없는 자신감을 아이의 뼈대에 심어준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훗날 젠슨 황이 엔비디아를 이끌면서 정말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GPU 기반의 AI 연산 시장을 개척할 때나 회사가 완전히 파산 위기에 몰렸을 때도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 하고 아주 무덤덤하게 배뉴할 수 있었던 그 멘탈리티가 있거든요.
그 특유의 무덤덤한 자신감이요.
네. 정답을 모르는 거대한 미지의 영역 앞에서도 스스로 통제감을 잃지 않는 힘, 그 기원이 바로 방콕 시절에 영어를 전혀 모르던 어머니가 했던 그 무작위 영어 수업에서 형성된 겁니다.
이야, 그렇게 마음속에 아주 강력한 자신감의 알고리즘을 품고 소녀는 드디어 태평양을 건너게 됩니다. 보호자도 없이 9살, 10살짜리 형제가 비행기에 덜렁 오른 거죠.
정말 대단한 여정의 시작이죠.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이 자신감이라는 건 사실 안전한 집안, 어머니 앞이나 통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이 알고리즘이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받는 거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무대가 아주 극적인 착오로 시작이 되죠.
촌 역시 이제 막 미국에 정착한 가난한 초기 이민자였거든요.
네, 조카 둘을 부양할 경제적 여력이 전혀 없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형편에 맞으면서도 외국인 학생을 받아줄 수 있는 기숙학교를 부랴부랴 수소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곳이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서 묘사했던 켄터키주 빈민지학의 오니다 침례학교였습니다.
아, 저는 이 부분이 아무리 자료를 봐도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청취자님들도 들으시면 참 의아하시죠?
네, 어떻게 거기에 보냈을까 싶죠.
삼촌이 아무리 영어가 서툴렀다 해도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불량 청소년들을 수용하는 소년원 성격의 시설을 명문 사립기숙학교로 착각할 수가 있죠? 아무리 정보가 없어도 학교의 어떤 분위기나 실상이라는 게 소문으로라도 있지 않습니까?
현대의 잣대로,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검색할 수 있는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정말 치명적인 정보의 부재고 비대칭성이죠. 하지만 우리는 1970년대 초반 이민 1세대들의 현실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당시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라고는 그냥 흑백으로 인쇄된 낡은 학교 팸플릿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그 팸플릿에 적힌 인스튜튜트, 그러니까 기관이나 학교를 뜻하는 단어가 주는 왠지 모를 권위적인 어감,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기회의 땅에 대한 맹목적인 아메리칸 드림이 결합되면서 일종의 거대한 확증 편향이 일어난 겁니다.
아, 기독교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미국의 학교라면 우리 아이들을 당연히 엘리트로 길러줄 것이다. 이런 막연한 환상이 있었던 거군요.
네, 그 환상이 빚어낸 참 씁쓸한 총곡이자 비극이었죠.
공부력의 한계가 아이들의 운명을 완전히 다른 궤도로 내던져버린 셈이네요. 결국 이 9살 젠슨은 워싱턴주 타코마에서 그 멀고 먼 켄터키의 험악한 산골로 떨어집니다. 보호자도 없고 말도 완벽하게 안 통하는데 학교 규칙상 매일 의무적으로 노동까지 해야 했잖아요.
네, 그곳은 규율이 엄격한 노동을 요구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기숙사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배정받은 일이 하필이면 남자 기숙사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네, 100명이 넘는 그것도 아주 거칠고 반항적인 10대들이 매일같이 사용하는 화장실입니다. 악취, 오물, 정말 매일매일이 굴욕적일 수밖에 없는 강도 높은 노동이죠.
저 같으면 당장 집에 전화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을 텐데요.
보통의 9살 아이라면 부당함을 호소하거나 우울증에 깊이 빠졌을 환경이죠. 하지만 그는 거기서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의 규칙을 그대로 수용하고 매일 묵묵히 변기를 닦아요.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훗날 그가 엔비디아의 CEO가 된 이후에도 인턴들과 같은 식당 구석에서 밥을 먹고 직접 접시를 치우면서 어떤 일도 나 자신보다, 내 지위보다 아래 있지 않다고 말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수평적인 리더십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 평등주의적인 경영 철학의 기저에는 바로 이 켄터키의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서 체득한 지독한 노동의 감각이 깔려있는 겁니다. 가장 밑바닥의 험한 노동을 직접 경험해본 사람은 나중에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직급이라는 허울에 갇히지 않게 되는 거죠.
아, 화장실 청소가 결국 멘탈 트레이닝이었네요. 하지만 매일 오물을 치우는 노동의 고단함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을 것 같아요. 물리적인 생존 그 자체 말입니다.
네, 사실 화장실 청소는 차라리 안전한 일이었죠.
크리나 마는 17살이었습니다. 온몸이 칼자국과 문신으로 뒤덮여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던데요. 9살 동양인 소년이 느꼈을 공포는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이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이 정말이지 혀를 내두를 정도로 흥미롭더라고요.
맞습니다. 도망치거나 혹은 뭐 학교 관리자 뒤에 숨는 대신에 그는 상대를 아주 철저하게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관찰이요?
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해 보이는 17살 룸메이트가 실은 책을 전혀 읽지 못하는 문맹이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아, 글을 못 읽는군요.
네. 덩치가 산만하고 겉으로는 아주 위협적이지만 사회적 생존의 가장 필수적인 능력인 읽고 쓰는 것에 치명적인 결핍이 있다는 걸 이 9살 소년이 꿰뚫어 본 거죠.
세상에,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어떤 타고난 사업적 직관을 봤습니다. 고작 9살짜리가 그 무서운 형한테 다가가서 형, 내가 글을 가르쳐줄 테니까 그 대신 나를 이 험악한 학교에서 물리적으로 보호해줘. 이렇게 제안을 한 거잖아요.
네, 일종의 거래를 튼 거죠.
이게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어떤 임기응변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요. 본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젠슨 황 인생 최초의 스타트업 비즈니스 파트너십 아닙니까?
오, 스타트업 비즈니스 파트너십 굉장히 예리한 분석이네요.
그렇잖아요. 자신과는 배경도 완전히 다르고 압도적인 힘을 가진 상대에게서 남들은 못 보는 숨겨진 결핍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고유한 가치, 즉 지식을 제공해서 생존이라는 최고의 이윤을 창출해낸 셈이니까요.
맞습니다. 본질적인 가치 교환의 원리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셨어요. 이 일화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훗날 그의 비즈니스 방식과 이게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히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아, 엔비디아의 경영 방식과요?
네. 젠슨 황은 실리콘밸리에서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괴짜, 기인들이나 때로는 초창기 엔비디아보다 훨씬 거대하고 위협적인 공룡 기업들과 협력해야만 했습니다.
초기에는 정말 살아남기 위한 협력이 필수적이었겠죠.
그때마다 그는 상대의 거대한 외형이나 자본력에 압도당하는 대신에 늘 질문을 던졌어요. 저들이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지만 스스로는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기술적 문맹 상태, 즉 빈틈은 과연 무엇인가?
와, 룸메이트의 문맹을 파악했듯이 기업의 기술적 문맹을 읽어낸 거네요.
그렇죠. 편견 없이 상대의 진짜 결핍을 아주 냉철하게 읽어내는 능력. 그것이 바로 그 무시무시한 문신투성이 룸메이트와의 공생 과정에서 이미 훈련이 되었던 겁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그렇게 냄새나는 화장실을 깎고 밤에는 룸메이트에게 알파벳을 가르치며 생존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이 소년은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자신만의 내면 세계를 구축하고 틈틈이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부모님과의 소통 방식도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카세트 테이프 일화 말씀이시죠?
네. 당시에는 미국에서 대만이나 태국으로 거는 국제전화 요금이 뭐 일반 서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쌌잖아요.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에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우편으로 그 넓은 태평양 넘어 부모님과 주고받았다고 하죠.
그 시절 이민자 가정에서 종종 쓰던 방식이죠.
그런데 그 수많은 녹음 테이프 중에 하나에 젠슨이 난생 처음으로 미국의 맥도날드에 다녀온 이야기를 남겼더군요.
아, 그 유명한 맥도날드 햄버거 이야기요?
네, 목소리가 이랬다고 합니다. 환하게 빛나는 식당에서 햄버거가 아주 예쁜 상자에 담겨 나오는데 마치 미래 같았어요. 라고요. 햄버거가 맛있었다가 아니라 미래 같았다는 겁니다. 그 많고 많은 미국의 경험 중에 왜 하필 맥도날드에서 미래를 본 걸까요?
청취자님, 9살 소년의 눈에 비친 1970년대의 맥도날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반짝반짝했겠죠?
그렇죠. 그가 매일 생활하는 진흙탕 같고 거칠고 무질서한 켄터키 기숙사의 현실과는 정말 정반대의 세상인 겁니다. 눈부시게 밝은 조명,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규격화된 주방 시스템, 아주 깨끗하고 규격화된 패키징, 그리고 주문하면 정확히 나오는 예측 가능한 결과물.
아, 시스템 그 자체군요.
네. 맥도날드의 그 시스템은 그 소년에게 단순한 맛있는 패스트푸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반드시 극복해내야 할 그 무질서한 현실의 대척점에 존재하는 어떤 궁극적인 이상향의 모습이었던 거죠.
아, 자신이 지금 견뎌내고 있는 이 어둡고 습한 시간의 끝에 결국 저렇게 환하고 완벽하게 시스템화된 미래가 존재할 것이라는 희망, 그 희망의 실체를 시각적으로 또 미각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체험한 결정적 계기였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시각과 미각으로 체험한 아메리칸 드림의 아주 강렬한 예고편이었던 셈이죠.
네, 미래를 엿본 거군요. 그리고 이 켄터키 시전에 그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스스로를 아주 날카롭게 단련한 또 다른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탁구입니다.
아, 탁구. 빼놓을 수 없죠.
체격이 또래에 대해 아주 왜소하다 보니까 몸으로 직접 부딪히는 미식축구 같은 종목 대신에 탁구를 선택했는데요. 저는 이 선택 역시 훗날 그의 아주 전략적인 행보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탁구라는 스포츠의 물리적 속성을 하나씩 뜯어보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어떤 점이 그런가요?
탁구는 근력이나 덩치로 상대를 힘으로 압도하는 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전혀 아니죠. 탁구대 앞에서 덩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맞습니다. 상대가 치고 날아오는 작은 공의 회전수를 순간적으로 계산해야 하고요. 상대의 무게중심이 지금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어디로 쏠려 있는지 읽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반박자 빠른 판단력과 민첩성으로 전체 승부의 흐름을 내가 통제해야 하는 아주 고도의 뇌과학적 스포츠가 바로 탁구입니다.
와, 신체 조건의 불리함을 두뇌로 극복하는 거군요.
네. 자신의 불리한 신체 조건을 한탄하면서 주저앉아버리는 대신에 스스로의 두뇌 회전과 그 빠른 판단력을 아주 극대화할 수 있는 나만의 전장을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와, 그 탁구대의 철학이 나중에 기업 경영으로 그대로 이어졌네요.
정확히 연결이 됩니다.
인텔이나 AMD처럼 이미 거대한 덩치와 막대한 자본을 가진 기업들과 정면으로 링 위에서 힘싸움을 하는 대신에요.
네. 정면 승부를 피했죠.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래픽 처리 장치, 즉 GPU 시장이라는 새로운 탁구대를 아예 자기가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AI 시대의 공의 회전 방향을 미리 다 개선해서 그 길목을 먼저 선점해버린 엔비디아의 전략. 이게 그 탁구대의 철학과 완벽하게 겹쳐 보입니다.
네, 어릴 때 스포츠를 통해서 이미 이기는 구조, 승리하는 판을 설계하는 법을 본능적으로 훈련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켄터키에서의 이 인연은 단순한 고난이나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훗날 위대한 경영자가 될 젠슨 황의 뇌구조를 아주 치밀하게 형성해준 거대한 시뮬레이터였던 셈입니다.
그 혹독한 시뮬레이터를 버텨낸 소년은 마침내 2년 후 부모님과 재회해서 오리건주에 정착하게 되죠.
네, 드디어 가족이 다시 모이게 됩니다.
하지만 오리건주에서의 생활 역시 무슨 동화 속 해피엔딩처럼 마냥 따뜻하고 풍족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가난한 이민자의 형편은 그대로였고요. 어렵게 임대한 집의 가구가 다 부서져 있어서 어머니가 그걸 보고 망연자실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도 있잖아요.
가난의 군란은 여전했죠.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켄터키의 그 무시무시한 지옥을 통과해낸 소년에게 이런 물리적인 가난은 더 이상 생존을 위협하는 변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젠슨은 전혀 흔들림 없이 학업에 매진해서 무려 두 학년을 월반해버립니다. 그리고 16살이란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죠.
놀라운 학업 성취죠.
결국 켄터키 기숙사의 그 차가운 화장실 바닥이 결과적으로 이 소년을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부러지지 않는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내는 작은 전사로 아주 완벽하게 재련해낸 겁니다.
고난이 그저 내면의 상처나 트라우마로만 남아서 곪아버린 것이 아니라 마치 고밀도의 티타늄 같은 아주 단단한 성정으로 그를 빚어낸 것이죠. 저는 이 서사의 결말이 너무나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2019년의 그 기부이라 말인가요?
네, 시간이 아주 한참 흘러서 세계 최고의 기업가 반열에 오른 2019년에 젠슨 황은 자신이 9살 때 매일 화장실 변기를 닦았던 그 빈민가의 오니다 친내학교에 자그마치 200만 달러를 기부합니다.
200만 달러면 한화로 수십억이 넘는 돈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부금으로 새롭게 지어진 여학생 기숙사 건물의 이름이 바로 젠슨 황 홀입니다.
야, 자신이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고 모멸감을 견뎌내야 했던 바로 그 뼈아픈 공간에 다시 돌아가서 이제는 다른 누군가의 배움과 안전을 위한 든든한 공간을 세웠다니 이거 정말 한편의 거대한 서사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상처를 극복하는 수준을 넘어서 과거의 아픔을 자신의 가장 빛나는 훈장으로 만들어버린 셈이네요.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을 세운 아우구스투스 황제 역시 젊은 시절에 끊임없는 암살 위협에 시달리고 혹독한 정치적 투쟁을 거쳤거든요. 심지어 신체도 아주 허약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개인적 역경을 딛고 결국 제국을 세웠죠.
실리콘의 카이사르라는 책 제목이 참 잘 어울리네요.
네, 젠슨 황이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학생들에게 남긴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오늘 우리가 나눈 그의 모든 삶의 궤적을 관통합니다.
뭐라고 했나요?
나는 여러분에게 충분한 고통과 시련을 겪기를 바랍니다. 위대함은 똑똑함이나 재능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견디는 성격에서 옵니다.
위대함은 고통을 견디는 성격에서 온다. 정말 깊은 울림이 있는 말입니다. 영어를 아예 모르던 어머니의 그 맹신적인 단어 수업으로 시작해서 정보가 턱없이 부족했던 타코마 삼촌의 차고를 거쳐 켄터키의 그 차가운 화장실 바닥과 문신투성이 룸메이트와의 기막힌 공생까지.
네, 구비구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결국 소년 젠슨 황이 건넌 것은 그저 태평양이라는 물리적인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는 가혹한 환경적 한계, 그 자체를 건넌 거군요.
맞습니다. 그 한계와 부딪히고 마찰할 때마다 그는 깨지는 대신 조금씩 더 단단해졌고요. 결국 세상 어디에 던져져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나만의 룰로 완전히 새로운 왕국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의 인생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네, 오늘 이 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조용하지만 아주 묵직한 화두를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네, 어떤 화두인가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아주 작은 상처라도 받지 않도록 주변에 온갖 가드레일을 쳐줍니다. 어떻게든 실패나 결핍을 경험하지 않게 하려고 완벽하게 통제된 묵은실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정말 온 힘을 쏟고 있죠. 부모로서 또 기성세대 사회로서 당연한 애정의 발로일 것입니다.
네, 사랑하니까 보호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이 젠슨 황의 어린 시절을 함께 살펴본 것처럼요. 우리 시대에 가장 거대한 혁신을 만들어낸 지성이 그토록 혹독한 결핍과 바닥을 치는 거친 마찰력 속에서 탄생한 것이라면 어쩌면 과연 우리는 너무 큰 사랑과 완벽한 보호라는 이름으로 다음 세대의 혁신가들에게서 위대해질 기회 그리고 진짜 자신을 발견할 그 소중한 기회마저 미리 빼앗아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과 저 스스로에게 남기면서 오늘의 탐구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작하고 제공합니다.